네,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복음 수업 설교 시리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네, 여러분들 복음은 뭐죠? 한마디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집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을 때 그 집의 모든 아버지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애매해요. 이 말을 드리면 왠지 기분이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뭐예요? 종이나 노예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이 자매님이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자매는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자매를 만나서 침례 문답을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설명해 드렸어요. 참고로 이 자매는 한국어를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하긴 하지만 우리 한국 원어민처럼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치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나를 구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했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자매가 잘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해 주려고 안 되는 영어를 했습니다. Jesus is Lord. We are slaves to Jesus. 이렇게 안 되는 영어를 제가 했죠. 예수님은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주 기뻐하면서가 아니라 아주 기뻐하지 않고 울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종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노예예요? 이 자매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자매는 노예라는 이 단어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비인격적이고 억압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엔 동의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억압당하고 얽매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고 억지로 내 소유권과 결정권과 내 경영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주인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무엇을 얻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주인인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주인일까요?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누구의 것이죠? 네, 제 거예요. 왜 제 걸까요? 제가 핸드폰 값을 다 지불하고 값을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누가 와서 이 핸드폰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당신 도둑입니까? 제정신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일까요? 값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일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일까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사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며 정말 그런지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성경에서의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사실 저는 죄인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났으니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절의 결과는 뭐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왜 영원한 죽음일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 결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 것을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종,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나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죄값을 치러주면 나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죄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좀 떠날 수도 있지. 왜 죄값이 사망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까? 라고 대답하시는,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죄의 결과가 사망인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여러분, 잘려나간 나무 가지는 네, 단절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려면 누군가 이 죄값, 사망이라는 값을,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누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으니 이제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를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있는데 네, 그 말 중에 하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함께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는 네, 상업적인 용어예요. 예, 장사할 때 하는 용어입니다. 값을 치렀다, 얘가. 빚을 전부 갚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면서 네 죄값 내가 다 치렀다라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약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는다면 이제는 죄와 사망이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다 보면 죄가 나한테 시비를 걸 때가 있어요. 죄가 나에게 시비를 걸 때가 있어요. 이런 시비죠. 너 예전에 죄 지었잖아. 너 과거가 있잖아. 너 지금도 가끔 죄 짓잖아. 이번 주도 죄로 넘어졌잖아. 너 아직도 죄에 중독돼 있잖아. 넌 죄의 노예야. 넌 절대 바뀔 수 없어. 죄가 우리를 이렇게 시비 걸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지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까요? 값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났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치렀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볼게요. 당신은 값을 주고 산 존재입니다. 당신은 값을 주고 산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 무엇을 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 행동이라고 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값을 치름으로 해결하셨으니 이제 사람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이 화해한 모습이 마치 저 그림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면 당시 로마서가 쓰여졌던 2000년 전에 로마 사회에서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네,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죠. 영화의 배경은 AD 1세기 로마 시대 유대 지역이었어요. 주인공 유다 배너는 유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배너는 억울하게 로마의 반역자로 몰려서 체포가 돼요. 배너의 가족들은 투옥되고 배너는 노예로 끌려갑니다. 배너는 로마의 노예선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이제 배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데 이 해상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죽음 직전에 있었던 로마 장군을 배너가 구해줍니다. 그 이 로마 장군은 자녀가 없었는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배너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 순간 배너는 노예가 아니라 로마 장군의 아들이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또한 로마 장군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로또가 터진 거죠. 노예로서는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이 펼치게 된 거예요. 로마 장군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러러보지만 베너는 당당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로마 장군의 집을 내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그 집을 우리 집이야, 내 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로마 장군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린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네, 우리도 죄의 노예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이 펼치게 된 거죠. 우리의 정체성과 인생과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인생이 펼쳐진 것에 대한 그런 감격이 없어요. 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회사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회사의 주인이에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회사의 사원이 돼서 출근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 출근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기분 좋게 출근하지 않겠습니까? 월요일이야. 빨리 막 회사 가고 싶어. 막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아버지를 믿고 갑질하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나는 어떠한 상사를 만나도 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여전히 이 회사 주인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주는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월급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큰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라고 하는 차원이 다른 세상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한 회사 회장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좋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감격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우리를 두렵게 해도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얘기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놀이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두렵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생명과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상속을 받게 될까요? 로또보다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생명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린 무엇을 얻는가? 하나님이요. 우린 하나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면 될까요? 네, 자발적인 사랑의 삶을 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정말 그런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 자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유는 무엇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무엇무엇을 향한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무엇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떤 자유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나를 올마맸던, 나를 얽매였던 그런 죄와 사망에서 내가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 무엇무엇을 향한 자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는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주인으로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사용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로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들이 만난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내 자유를 써서 내 삶을 던질 만큼 사랑하는 대상, 그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로 썼던 이유는 무엇인가? 제자들은 두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을 모습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왜 따라갔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떡 좀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되면 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사랑한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어떠한 희생도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얼마큼 사랑했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던질 만큼, 대신 죽을 만큼 제자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유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 나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일에 내 삶을 던졌어.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은 너를 사랑하는 일이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인을 너무나 사랑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구약 유대 사회에서요, 이스라엘의 종이 있잖아요. 종은 7년해가 되면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종 중에서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좋은 주인을 만났거나 그래서 평생 그 주인과 함께 살고 싶은 종이 있어요. 아니,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이었길래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 주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종이 있을 수 있었을까? 만약 그 종이 있으면 그 종은 재판관에게 가서 귀를 뚫습니다. 평생 사랑하는 내 주인에게 매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귀 뚫으신 분 있죠? 예, 네, 그런 의미였어요. 히브리 종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내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내 자유를 사양하고 싶습니다. 난 그 주인의 종이 되어 얽매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남은 평생의 삶을 내 사랑하는 주인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평생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결단한 거예요. 너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두려워,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내 인생에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가장 절망적인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권과 결정권과 경영권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드렸어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나와서 교회의 필요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섬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결정권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경영권도 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 제 삶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경영권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소유권을 드리고 계세요? 결정권과 경영권을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소유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과 십일조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 내 인생, 내 젊을 때, 내 젊음, 내 한창의 나이 때, 내 소유, 내 돈, 아니 내 인생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먼저 주일의 예배 시간과 십일조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결정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매일 아침 큐티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경영권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너 살아야 돼? 너 살아남아야 돼? 라고 사명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후회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처음에 동남아시아에서 온 그 유학생 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종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노예. 이렇게 울상을 짓던 그 자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자매의 꿈은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보기로 했는데 그 오디션의 날짜와 침례 날짜가 겹친 거예요. 이 자매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오디션 갔을까요? 예수님의 노예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오디션을 막 포기하고 막 침례 받으러 질질 끌려갔을까요? 이 자매는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억지로 할 수 없이 지옥에 갈 수 없으니까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는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여 기꺼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유한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